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2개월 전 개시된 시리아 휴전이 정상 궤도로 되돌려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오늘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2월 발효된 휴전으로 폭력 사태가 크게 줄었지만 최근 알레포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지난주 수백 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오늘도 알레포에서 반군이 발사한 로켓이 병원을 타격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와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회담 시작에 앞서 러시아와 미국이 휴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어제 존 케리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 양측에 휴전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최근 6개월 사이 적잖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레반타인 그룹이 이란 언론에 보도된 이란 혁명수비군의 사상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이후 시리아에서 280여 명의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는 이처럼 많은 병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이란 정부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군이 알레포 전투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문관 역할이라기보다는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란군이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란군은 최근 정예 부대를 철수하고 소화기 부대로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영국 국방부 자료를 해킹했다며 군 인사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ISIL은 앞서 지난 3월에도 공격 대상자들이라며 미군 70여 명의 명단을 온라인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ISIL은 다음 폭로 대상은 영국군 인사들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자료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이 입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방부가 해킹을 당했다는 ISIL의 주장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공개된 미군 인사들의 명단은 뉴스 기사나 군 소식지와 같은 공개된 자료에서 발췌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전투기와 미군 선박들의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두 나라가 발티케에서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티케에서 양국군이 근접 조우한 것은 전술적 오판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러시아가 사건을 일으키려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군의 발티케 활동을 자신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몇 주 전 칼리닝그라드 해상 인근에 있던 미 구축함 도널드 쿠코에 위험한 근접 비행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발티케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전투기 위로 선회하는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의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 오늘 8세기 성직자 이만 무사 알 카드힘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수만 명의 순례자가 모였습니다.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들이 강화됐으며 모든 주요 도로는 봉쇄됐습니다. 이는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시아파 교도들을 대상으로 계속 공격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바그다드에서는 차량 폭탄 테러로 18명의 순례자가 숨졌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또 지난 주말 바그다드 국제지역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뒤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형 무역 협상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마티아스 페클 프랑스 통상장관이 말했습니다. 페클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양보할 의사가 없어 양측 간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어제 이번 협상 문건을 공개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환경과 소비자들의 안전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새롭게 진행을 맡은 조상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새롭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전 세계 다양한 소식과 좋은 음악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전 세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구 종주국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년 하위권을 맴돌던 레스터시티가 창단 132년 만에 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건데요. 불과 2년 전에 1부 리그로 간신히 올라온 이 만년 꼴찌팀은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뛰는 영국 축구 리그에서도 이 선수들의 몸값이 가장 싼 팀이었습니다. 이 선수단 전체를 다 합쳐도 유명 축구 선수단의 축구단의 선수 한 명 몸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는데요. 하지만 돈으로는 성공을 살 수 없다는 스포츠계의 오랜 명언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무명의 선수들과 만년 2위 팀 감독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던 이 감독이 똘똘 뭉쳐서 한편의 영화 같은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이 레스터시티의 우승 확률을 0.02%로 예측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이죠. 모두가 안 된다고, 또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1%도 안 되는 가능성을 성공으로 만든 이 작은 축구팀을 보면서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빗방울이 가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4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3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2에서 5미터로 역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0도에서 17도, 신의주 11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0에서 17도, 함흥도 10에서 1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8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입니다. 비전 함께 감상해 보시죠. Visions of you in shades of blue, smoking, shifting, lazily drifting, my darling, I miss you so. Time goes by, no wonder my senses go reeling, your eyes so appealing, I see the whole night through. When darling, I miss you s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시리아에서 내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특사가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휴전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영국군의 기밀사항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고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이 살상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화요일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언론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실태를 BOA가 짚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유엔 시리아 특사가 모스크바로 향했다고요.
네, 지금 막 회담이 끝났는데요. 스테판 드 미스투라 국제연합 유엔 시리아 특사가 오늘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시리아 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요, 라브로프 장관과 만난 뒤 2개월 전에 개시된 시리아 휴전이 정상 궤도로 되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치열한 공방으로 지난 휴전이 발효 이후에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시리아 반군 측은 러시아 때문에 휴전이 깨졌다고 비판하고 있는 중이어서 모스크바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관측이고요.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미스투라 특사의 입장입니다. 미스투라 특사는 또요, 얼마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도 회담했는데요.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의해서 시리아 내전을 끝낼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제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FP 통신에 따르면요, 러시아 당국자는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 알레포, 그러니까 지금 휴전 중에서도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도시입니다.
네.
알레포에 고요한 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아사드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리아 내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 정부군과 반군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시리아 북부 경제 중심지인 알레포 일대에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투가 치열한데요. 알레포에서는 정부군의 공습과 반군의 포격으로 지난주에만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ISIL이 영국군의 기밀 정보를 입수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이요, 영국 국방부를 해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화요일 알려졌습니다. 자칭 IS 해킹국 이라는 이 단체는요, 이날 영국군 장병 70명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유출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이 ISIL의 선전전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 단체가 말하기를요, 영국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입수한 기밀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또한 천천히 그리고 비밀스럽게 영국과 미국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영국 국방부 전산망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는 건데요. 지난 3월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가 ISIL 조직원 명단을 입수해서 전격적으로 방송을 통해 공개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 국방부의 전산망을 해킹했고 또 입수한 기밀 자료를 이번에 공개하겠다, 이런 건데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볼 수 있을까요?
네, ISIL과 연계됐다는 이 단체가 영국 국방부를 해킹했다는 이런 주장은 아직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영국과 미국 당국은요, 이들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트남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베트남 전쟁 대화에서 팜쿵빈 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가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해달라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빈 대사는요, 오늘날 베트남과 미국은 더욱 강한 동반자 관계로 향한 단단한 기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과거의 장벽을 제거해야 완전한 관계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가 미국 대통령에게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분쟁을 겪는 베트남이 미국의 군사적인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미국은요, 지난 2014년 10월 베트남에 40년 동안 적용해왔던 살상무기 금수 조치를 일부 풀어줬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필요한 무기를 요청하면 미국 정부가 의회와 협의해서 판매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동안 베트남 정부는 살상무기 금수 조치의 완전 해제를 꾸준하게 요구했고요. 미국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만 베트남 인권 실태를 문제로 삼는 미국 의회의 반대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베트남의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이 문제에 총리까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우엔던 중 베트남 총리는요, 이번 금수조치 전면 해제가 미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인 신뢰를 증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 총리는요, 또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화되는 모든 현상 변경 행위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또 보다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서 미국 측에 서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이 베트남은 한때 미국과 또 대척점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 베트남이 미국과 협력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그 가까이 이웃에 있는 중국의 위협 때문입니다. 베트남 측은 최근 이 같은 요구와 함께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을 위한 추가 원조와 해양경찰에 대한 기술을 지원해줄 것을 미국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요청은 연초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있는 인공섬에서 여객기 시범 운항을 하고 베트남 호찌민 비행정보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통과하는 등 영유권 강화에 나선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자, 베트남이 아주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측의 이 같은 다양한 요청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달 미국 대통령으로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할 때 미국의 협조 여부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국가 지도부의 교체 시기에 있는 이번 방문 기간에 베트남이 중국 쪽에 기울지 않도록 각종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열린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친중국 성향의 온건 중독파로 권력서열 1위인 우엔 푸종 당서기장이 연임되고요. 친미 성향인 시장주의자 중총리의 후임으로 우엔 수원 푹 부총리가 내정되는 등 지도부 개편에 따른 베트남의 향후 외교 경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볼 텐데요. 세계 언론 자유의 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엔은 1993년 12월 20일 총회에서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정부의 억압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많은 언론인들이 진실을 밝히는 와중에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매년 5월 3일 세계 언론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언론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 언론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언론인 보호위원회 즉 CPJ라고 하는 국제지구가 파악한 데 따르면요, 현재도 200여 명에 달하는 언론 종사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구금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부패를 고발했거나 당국의 보도 협조를 거부하는 등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달 발표한 2016년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언론자유 지수는 2003년 이후 최하점인 48.9점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터키, 프랑스, 예멘, 이집트 등의 언론 자유도가 급격하게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언론 자유가 전 세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 자유 환경 조사에서 총점 97점에 머물러서 조사 대상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언론 자유를 누리는 세계 인구 비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46%가 언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41%는 부분적으로만 언론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 열리는 인디애나 예비선거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교사들이 집단 병가를 내면서 이 지역 대부분 공립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 또 오랫동안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유명 서커스단이 마지막 코끼리 공연을 가졌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역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오늘이 또 선거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화요일에 선거가 실시되는데 네. 이번에는 중서부 인디애나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인디애나주 선거는 특히 공화당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이렇게 두 사람 간의 양자 구도를 이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굳힐 것이냐, 아니면 테드 크루즈 후보가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막을 수 있는 이 불씨를 살릴 것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여론조사,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15%포인트 차이로 2위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을 따돌리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나온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크루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어제 인디애나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 트럼프 후보와 막상 막하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크루즈 후보가 만일 오늘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전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는 것, 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 역시 이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데요. 어제 선거 유세에서도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후보 역시 7월 전당대회 전에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 1,237명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인디애나주가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미국 전체가 인디애나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보통 이 후보 지명이 이제 확정된 상태에서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크루즈 후보는 드물게 후보 지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통령 후보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칼리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 최고 경영자를 이 부통령 후보로 선정했는데요. 이 보수 세력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피오리나 후보는 이번 인디애나주 선거를 가리켜서 이 공화당의 정신 그리고 미국의 장래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크루즈 후보를 찍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지난주에 인디애나주에서 지지도가 높은 마이크 펜스 주지사의 지지 선언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이 트럼프 후보는 이번에 인디애나주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확정짓겠다, 이런 의지죠?
네. 트럼프 후보는 최근 뉴욕과 다른 동북부 5개 주에서 승리한 뒤 한층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선거 유세에서 이번에 인디애나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공화당 경선에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본선거, 11월에 열리는 본선거에 집중하고 싶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다른 한 명의 공화당 이 예비 후보죠.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상황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케이식 후보가 크루즈 후보와 손을 잡고 인디애나주에서는 선거 운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크루즈 후보를 이제 밀어주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케이식 후보는 이 5월 중순에 경선을 치르는 서부 오리건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케이식 주지사는 오리건주 선거 유세에서 현재 남아있는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낙관적인 면을 내세우는 후보는 자신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분열이 아니라 희망과 치유를 내세우는 선거운동을 자신이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화당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쪽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4%포인트 정도에 앞서는 것으로 최신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인디애나주는 무소속 유권자들도 이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 후보가 또 특히 무소속 지지자들,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누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 2,383명 가운데 거의 90%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인디애나 선거보다는 11월 본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인디애나 주에서 만약에 클린턴 후보가 패한다면 뭐 기분이 좀 좋지 않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대세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하지만 경쟁 상대인 버니 샌더스 후보 선거운동을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앞으로 남아있는 주들 가운데서 여러 주에서 승리를 충분히 거둘 수 있고 또 가장 큰 주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캘리포니아주가 인구가 많은 큰 주기 때문에 대의원 수도 역시 많이 걸려있죠?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6월 7일에 경선을 치르는데요. 민주당은 500명 이상, 공화당은 약 170명에 달하는 대의원이 이 캘리포니아주에 걸려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오늘 인디애나 예비선거에 승리한다고 해도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 1,237명 모두 확보하지는 못한다는 계산인데요.
네.
캘리포니아 경선까지 가봐야 할 텐데 현재 이 캘리포니아주는 전망이 어떤가요?
네, 미국 여론조사기관 서베이 USA가 실시한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이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54% 지지율을 보이면서 2위인 크루즈 후보를 무려 34%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USA Today 신문이 전했는데요. 이 한 달 전 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이 8%포인트에 불과했는데 그동안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매우 높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런 점 볼 때 오늘 인디애나주 예비선거가 이 크루즈 후보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샌더스 후보가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클린턴 후보가 57% 그리고 샌더스 후보가 38%로 클린턴 후보가 역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서베이 USA 조사에 따르면요. 11월 본선거에서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만난다면 클린턴 후보가 56% 대 34%로 이 큰 격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디트로이트시의 대부분 공립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 교사들이 집단 병가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네.
예, 어제 디트로이트시의 97개 공립학교 가운데 94개가 문을 닫았는데요. 이 같은 사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안 가고 쉬어서 또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교사들이 안 나와서 수업을 못한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교사들이 집단 병가를 낸 이유는 뭘까요?
네, 디트로이트시의 이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이 많은 교사가 여름방학 동안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러자 디트로이트 교사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집단 병가를 내자고 촉구한 겁니다. 미시간주에서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이 파업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집단 병가란 방법을 택한 건데요. 이번 파업 아닌 파업에는 1,500명에 달하는 교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방학 동안에는 수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교사들이 월급을 받게 돼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 교사들은 연봉을 이 수업이 없는 여름방학 기간을 포함해서 12달에 걸쳐서 나눠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학기 중에만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최근 디트로이트시가 미시간 주정부로부터 교육 예산을 받지 못해서 교사들에게 여름학기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자 이에 교사들이 분노한 건데요. 디트로이트시 당국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6월 30일까지만 월급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은 일부 교사가 이미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는데요. 이 당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만 여름학기 월급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집단 병가를 이틀째 계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가 미국에서 이제 교사 감사 주간인데요. 네. 디트로이트시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네.
자, 그런데 디트로이트시 정부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 디트로이트시 하면은 이 자동차 도시로 또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때 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서 매우 번성했는데요. 하지만 국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에 이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회사가 파산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빚을 갚는 데 쓰다 보니까 학교 건물의 보수라든지 이런 교육 예산 등은 뒷전으로 밀리는 실정입니다. 미시간 주 정부는 디트로이트시의 교육 예산 적자가 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든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할 텐데요. 당국이 네.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이 학교가 폐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비상 예산을 투입하긴 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고요. 현재 주의회가 2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구조 조정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교회단이라고 하죠. 서커스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의 유명 서커스단이 코끼리 공연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큰 규모와 이 화려한 볼거리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링링 브라더스 앤 바넘 앤 베일리 서커스단이 일요일 마지막 코끼리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미국 동북부 로드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 공연에 이 아시아 코끼리 6마리가 나와서 물구나무 서기 등 여러 묘기를 선보였는데요. 이를 마지막으로 해서 링링 브라더스 서커스단의 코끼리 공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이 링링 서커스단의 코끼리 공연은 이제 앞으로 다시 볼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공연을 중단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네, 이제 미국인들이 코끼리를 더 이상 단순히 서커스 공연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이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 온 것이 이 코끼리를 조련하는 방식인데요. 이 코끼리를 조련할 때 쇠갈고리인 불후크를 사용하는데 이게 잔인하다고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해양을 주제로 한 미국의 놀이공원 시월드가 동물보호단체 압력에 밀려서 이 범고래 사육과 번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네.
이 링링 서커스단이 코끼리 공연을 중단한 것 이것도 역시 이 동물보호단체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저도 이 서커스단의 코끼리 공연을 보러 간 일이 있는데요.
예.
아, 가보니까 이 공연장 앞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이 이 관람객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이 코끼리가 얼마나 이 가혹하게 훈련을 받는지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그 미국의 10여 개 도시가 이 코끼리 공연을 금지하는 법을 이미 제정하기도 했고요. 링링 브라더스 모회사인 펠드 엔터테인먼트는 하지만 이 논란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공연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문하는 도시들과 이 법적 싸움에 들어가는 돈을 차라리 코끼리 보전과 의학 연구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커스단에 소속됐던 코끼리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펠드 엔터테인먼트는 서커스 공연에서 은퇴하는 코끼리들을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 있는 코끼리 보존센터에 보냅니다. 1995년에 개관한 이 시설에는 40마리의 이 아시아산 코끼리가 있는데요. 이 북미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코끼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한 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6만 5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 코끼리 서커스는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가장 유명한 링링 브라더스 서커스단만 이 코끼리 공연을 중단하는 거고요. 이외에 덜 알려진 서커스단 10여 개가 여전히 코끼리를 공연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링링 브라더스의 경우 이 코끼리 쇼는 중단하지만 마리나 사자, 호랑이, 개, 그리고 캥거루 등 동물을 활용한 공연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 코끼리 공연은 유래가 깊다죠?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 코끼리 묘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게 뭐 200년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에는 이 코끼리들이 사람 복장을 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 묘기를 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도 옷을 입고 공연을 하고요. 야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악기를 다루는 등의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 딜런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Blowing in the Wind 함께 들어보시죠.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Before it's washed to the sea,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really sees the sky? How many ears must one perso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So,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4월 말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국제의료구호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가 후원하는 병원이 공습을 받아서 의사와 어린이 등 2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터처럼 위험한 곳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나 찾아가는 단체가 바로 국경없는 의사회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경없는 의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환자, 살릴 수 있습니까?
확실한 건 열어봐야 알겠지만 빌리어리 트랙트 부분 어딘가에 블리딩...
복잡한 얘기는 됐고,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요.
살릴 수 있어요.
네, 최근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한 장면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가상국가 우르크의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한국 군인과 의료봉사활동을 위해서 파견된 여의사와의 사랑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요. 남녀 주인공의 달달한 애정과 군인들의 뜨거운 전우애를 잘 표현해서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원작이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들을 소재로 한 거라고 해서 다시 한번 국경없는 의사회라는 단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국경 없는 의사의 소속 의사들의 활동이나 정신을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는 드라마 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국경 없는 의사의 소속 의사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역사.
국경 없는 의사회는 1971년 프랑스의 몇몇 의사들과 의학 전문 기자들에 의해서 설립됐는데요. 그보다 3년 전인 1968년에 프랑스의 젊은 의사 몇 명이 전쟁과 재난 지역의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돕기 시작한 게 오늘날 국경 없는 의사회의 시초입니다. 당시 나이지리아 남부의 비아프라 지역이 분리 독립을 선언하자 이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이 지역을 봉쇄해버렸는데요. 급기야 비아프라 주민들이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자 이 프랑스 적십자사가 긴급 의료활동을 할 봉사자들의 참여를 호소하기에 이릅니다. 낯선 아프리카 땅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소식에 나선 의료진은 베르나르 쿠시네 박사를 포함해서 모두 6명이었는데요. 유혈이 난무하는 교전지역에서 전쟁 부상자들을 수술하는 경험은 이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온 이들은 3년 뒤에 의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먼저다. 어떠한 인종이나 종교, 이념에 따른 차별도 존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일부 의학 전문 기자들과 함께 국경 없는 의사회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이념.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간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설립 이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공동 설립자 가운데 한 명인 베르나르 쿠시네 박사는 지금은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고난에 처했거나 자연재해, 인재, 무력 분쟁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돕는 게 진정한 의사라는 게 이들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국경 없는 의사회의 공식 호칭은 MSF와 DWB 둘 다 쓰이는데요. MSF는 프랑스 말로 국경 없는 의사회를 줄임말이고요. DWB는 영어의 약칭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역할, 치료와 증언.
치료와 증언은 국경 없는 의사회 설립 당시의 중요한 표어이자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처음 나이지리아로 파견됐던 의사들은 주변을 봉쇄한 군인들 때문에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목격하자 이 사실을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언론인들과 접촉해서 세계에 그런 사실을 알리고 구호의 물꼬를 틀 수 있었는데요. 물론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지금도 철저한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전 같은 극한 상황에서 그들만 목격해서 알게 되는 진실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현재 운영과 재정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나 단체의 기부금은 전체 예산의 30%로 제한하고 나머지 70%는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어떠한 정치적 세력으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국경 없는 의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기부금의 약 90%는 개인의 후원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착한 일을 하는 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는 현재 시리아와 남수단, 예멘 등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의료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총탄이 난무하고 병균이 들끓고 지진으로 폐허가 된 전쟁터나 난민촌, 오지 등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곳들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1999년 노벨위원회는 긴급 구호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는 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본부는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본부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프랑스 의사들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프랑스의 첫 번째 사무소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현재 전 세계 29개 나라에 사무소가 있고요. 이들 사무소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공 분야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사로서 현장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지원자는 대체로 최소한 2년 이상의 공백 기간 없이 임상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현장에 가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신의 의술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시점에서 최적의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긴급구호 현장에는 의사들만 필요한 건 아니죠. 응급 간이병원을 짓고 환자들을 이송할 차량을 운전하고 또 급식을 나눠주는 이런 구호활동가들도 많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현재 국경 없는 의사들에는 의료진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업조정관, 재정조정관 등 비의료인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heard you're buying Kathy a new car for her birthday. Are you for real?
Yes, I'm for real. I will be buying her a brand new car for her birthday.
Oh, wow.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네가 캐티의 생일 선물로 새 차를 사줄 거라고 들었어. 진짜야?
I heard you're buying Kathy a new car for her birthday. Are you for real?
라고 하자 제이슨은
Yes, I'm for real. I will be buying her a brand new car for her birthday.
진짜야. 생일 선물로 새 차를 줄 거야. 라고 하자 제가 Oh, wow! 라며 놀랍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you're buying Kathy a new car for her birthday. Are you for real?
Yes, I'm for real. I will be buying her a brand new car for her birthday.
Oh, wow. Today's expression is are you for real, R-E-A-L, real, with the question mark. Are you for real? This very common expression is used when you are asking someone out of surprise if something is true or genuine. Are you for real?
라는 표현은 영어 대화에서 아주 자주 쓰입니다. 대화 도중에 누가 Are you for real? 라고 묻는다면 진짜야? 정말이야? 라는 뜻이죠.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랄만 일이 있을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네,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캐티의 생일 선물로 정말 새 차를 사줄 거냐고 묻습니다. 영어로
I heard you're buying Kathy a new car for her birthday. Are you for real?
라고요. 비슷한 표현인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또 쓸 수 있습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Tom, are you for real?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Tom, 정말이야?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Josh asked you to be his girlfriend? Are you for real? 는 Josh가 너랑 사귀자고 한 거니? 진짜야?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eard you're buying Kathy a new car for her birthday. Are you for real?
Yes, I'm for real. I will be buying her a brand new car for her birthday.
Oh, wow. Let's review. The expression, are you for real? Is used when you are asking someone out of surprise if something is true or genuine.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이슨 굴드가 부르는 This Masquerad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lonely game we pla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8년 5월 3일 오늘.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 골다메이어가 러시아 키예프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키예프는 반유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이에 골다메이어 가족은 1906년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골다메이어는 이어 15살 때 사회주의 유대주의의 회원이었던 언니의 영향으로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후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골다메이어는 1921년 팔레스타인으로 건너가 이스라엘 건국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노동자 대표로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던 골다메이어 여사는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되는 벤 구리온과 함께 이스라엘 건국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골다메이어 여사는 노동장관을 거쳐 1969년 이스라엘 총리에 선출됩니다. 이어 1974년 골다메이어 여사는 총리에 재선되지만 몇 개월 뒤 오랫동안 앓아온 백혈병이 악화되면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1984년 5월 3일 오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전파 200주년을 기념하는 방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에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교황은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해 한국어로 첫 인사말을 했습니다.
혹시 있어 먼데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우리는 권자님의 논어.
교황은 방한 이튿날 소록도를 방문해 나병 환자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천주교 200주년 기념대회와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시성식을 집전했습니다. 1978년 교황에 취임한 요한 바오로 2세는 27년간 전 세계를 돌며 종교의 벽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폭력과 갈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는 냉전 종식과 종교 화합에 이바지한 교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